자, 오늘 말씀은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인데 살아난 내용이지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을 고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니엘을 고발한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전쟁에 의해서 5장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멸망이 된 후에 다리오가 메대와 파사 왕으로 앉게 되죠. 그 바벨론의 그 왕이 완전히 이제 죽게 되었고 그 나라는 메대와 파사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인 다리오가 120도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도에 불과하죠. 그러니 그 120도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총리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제 새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 왕 다음에 통치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본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교회도 대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주 잘하면은 크게 눈총을 들이대게 되니까 형편없는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왔다가 견디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예. 지가 언제 왔다고 그러고 하고 식당에도 제대로 일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까 좋은 교회니까 어떤 분들이 와도 우리 교회는 이제 있을 수가 있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격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총리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고발을 했는가? 왜 고발을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와 죽지 않고 살아난 사자굴에 살아난 이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무슨 예표를 두느냐 그 말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그 내용 중에서도 보면 12단계에서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럼 들어가서 또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요서 입성까지는 요한계시록으로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 속에서 구원받던 모세에게 속에서 구원받은 홍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하게 요한계시록으로 풀어도 관계는 없지만은 무리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2절에 이제 총리를 세웠는데 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을 3절에서는 뭐예요? 가장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거이죠. 예, 그랬습니다. 4절에.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국가에 녹을 먹고 살고 국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리를 캐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다 조사해 있고 가지고 있다. 결정적일 때 히든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걸려들면 딱 끝난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럼 제일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투심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마음이 민첩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면 그 영이 민첩했다, 영이 남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보면 뭐예요? 그의 하는 그 일들이 지혜로웠다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걸 볼 때 직관이 있었다고 말해요. 딱 보면은 알아차려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딱 보면은 딱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러한 것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되어진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지 어린아이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많은 장로님들은 그 세월을 오면서 그런 연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마디 하는 것을 존중해서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직관의 시대입니다.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못 해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기 때문에 앉아서 무슨 회의할 참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뭐 세상이 진지하게 무슨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벌써 1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었죠. 2장에서 보면은 기도하면서 그 이상 중에 그 환상을 봐버리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해버리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4장, 5장에서 보세요.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줘버려서 하나님께서. 영이 남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다른 악한 자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려면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봐보세요. 12절부터 13절 요한일서 3장 자 11절부터 한번 보죠. 예. 아 12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버리면 때로는 너무 공격이 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돼요. 예. 두 번째로 고발을 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흠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국정을 이렇게 해오면서 흠 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사절이거든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의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국사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처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그의 국사에도 잘하게 되니까 찍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무슨 흠집이 없을까라고 이제 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그는 충성되어서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충성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로서의 충성,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것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질서를 깨버리면 그 사람이 자식 노릇하고 살겠냐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질서 깨버리면 그 학교가 뭐 되겠냐고요. 충성이란 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집단, 그 기관이 가장 원하고 있는 그 목적대로, 그 목표대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자기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다면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릇됨이 없었다. 그 말은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일을 할 때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다라면 거기도 밝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일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는 관계 속에서도 인간 관계를 바르게 잘 가지면서 비리가 없었다는 거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영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러한 총명이 있는 자였고 그는 삶에 있어서도 바른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라거나 다른 사람이라거나 다른 신에게 이 구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30일 동안 지켜보서 30일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죽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왕만이 신적인 존재입니다라고 띄운 거예요. 그걸 받아내려고. 그럼 그걸 받아내서 그 이유는 뭐냐?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법을 제정해 놓으면은 다니엘은 절대로 법을 어기면 어겼지 그 율법은 어기지 않은 사람이란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적당히 뭐 이제 신앙생활하고 뭐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왔으니까 조금만 어쩐다 그러면 뭐 어쩌고 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죽고 말자라는 그런 심정이 있는 신앙이지. 그 애기들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넘어서게 하고 율법에서 어긋나게 하는 법을 제정을 해놓으면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무나도 신앙이 불명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시내에서 이런 말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별놈의 소리 다 퍼뜨리고 다니고 나쁜 소문을 낸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은 결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진리는 밝혀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진리는 어둠의 빛을 발하니까. 진짜 창조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로 산다. 믿음이 바른 사람들이다라는 소문이 나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의 중요한 거지. 뭔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망했다. 우리 교회는 뭐 세대 통합 예배 아무것도 안 됐다. 그 입을 가지고 놀리고 다닌 그거 가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술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교회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만 하고 교회에서 찬양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예요?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도와줘야 되고, 격려할 수 있는 데는 격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들이 소문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 신앙의 인정은 불신자로도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면 자기 교회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집이 잘못되면은 자기 집에 있는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기 부모님 까고 다니겠어요. 그런 불호자식들이 세상에서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7절 중반절에 보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의인을 찍어 주십시오. 왕 밖에는 신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왕이 신입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걸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한번 도장 딱 찍었으면은 더 이상은 고칠 수 없는 법이 되도록 정해버리십시오 이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니엘을 제거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냐 그 말이에요. 왜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것을 누구든지 다 알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죽여라 이거이죠.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내 영은 죽이지 못한다. 나를 죽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끌고 이제 그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합니다. 하니까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참 근심하면서 구원해 내려고 마음을 다 썼습니다. 힘을 다 썼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하루에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 나와서 기어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면 기어코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난다고.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어. 이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모두가 인정을 해주는 신앙인 거예요. 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이건 이미 죽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창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희의 죽음 가운데 있는데 살려냈느냐? 그때 뭐예요? 침묵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침묵이 흐르는 거에 아니라 막바로 대답이 딱 오는 거예요.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 다 해도 죽이지 못하더라. 결국은 한마디로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 다니엘은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예요? 두 증인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데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과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켜요. 그게 11장에 둔 이유가 13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데 그 우상이 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지도자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종교 다원주의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11장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 나는 불의 사자라 붕에 다니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진리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이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죽여가지고 다 놔둬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물을 보내고 이제 끝났다 그런 거예요. 저는 머리를 절레절레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주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멀리 있는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교회들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보내다시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반이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 빼가 다 부활이 돼가지고 그 두 중인들 다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막바로 일곱 나팔을 불게 되니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인 예? 쏟아져 부어지게 되므로 세상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요한계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것 당연합니다. 신앙이 좋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 당연하게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으십시오. 교회 이야기 함부로 하고 다니면 자기 사람으로 붙들까지만 돌아서 뭐예요? 저 나쁜 놈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그 교회 지가 지키지. 그러고 손가락질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신앙 그렇게 한다고 된가? 그러면서 돌아서면 존경한 거예요. 이때에 왕이 얼마나 기뻤는가는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왕의 기쁨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분명하게 다니엘은 뛰어난 영성 있는 자였었고 그리고 그는 삶 자체가 너무 바랐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죽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종말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바로 자기의 왕을 신격화 높이면서 우상숭배 만들었던 요한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그들을 다 오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 어떠한 죽음을 죽은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결단합시다. 주여, 정말 애기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시시하게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다닌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눈으로 보고 다니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처럼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기적 구하러 다닌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단이 최고의 축복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